슈퍼스타 K 출신인 가수 김모양이 31세에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팬들이 기억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아니하므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외로워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어가면서 남긴 페이스북에 실린 글들을 보고 많은 네티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9살 때 아버지가 가출하고 줄곧 엄마와 어린 동생 이렇게 셋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문구점에서 지우개를 훔쳤습니다. 주인이 그 친구 집에 가서 아주 그 부모에게 발광을 하다가 갔다고 합니다. 친구의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이 소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정없이 땅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네 자식이 훔친 것을 내 자식이 감싸주려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화풀이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말하기를 내가 훔친 게 아니고 친구가 훔쳤는데 자기는 방 안에서 벌벌 떨면서 엄마를 구해주지도 못하고 너무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이 소녀는 엄마의 발을 꼭 껴안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키가 컸으면 빨리 힘이 샜으면 그래서 내 엄마와 내 동생을 보호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을 보호하고 보호막이 되어줘야 할 든든한 가정의 기둥이 되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은 그 가정을 지켜주는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고독하게 괴롭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삼킬자를 찾아서 헤매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바다를 여러분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보호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분은 우리의 든든한 방패의 마귀가 되고 우리의 친절한 변호사 어드보케이트가 되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도 자기 자식을 버리고 도망가고 방패의 마귀가 되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의 든든한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영원한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어떠한 환난에 처하든지 우리의 주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강하고 담대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잘 아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환난임에도 우리는 든든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친절히 우리의 막대기와 우리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고난에 처한 인간에게 또 이 세상을 잠시 왔다 가는 그 여행객으로서의 우리 인간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이 꼭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내가 고난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기까지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기까지는 사람들이 되게 내게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자기 권위, 자기 명예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너로 하여금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너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너의 그 학위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너의 그 물질이 아니고 너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정말 고난의 파도가 흉흉하게 치는 그런 성난 파도와 같은 그와 같은 바다와 같은 세상입니다. 매일 100명의 어린아이들이 폭력에 의해서 매일 죽어간다고 합니다. 매 시간마다 수천 명이 교통사고나 암으로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옆에 있는 수십만 명이 매일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치며 살아갑니다. 2010년에 일어났던 IT의 지진은 9.1의 강도였습니다. 16만 명 이상이 죽었고 150만 명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2004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부근에 일어난 이 쓰나미는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에 2만 3천 배의 위력으로 2만 3천 개의 그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약 23만여 명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두 개의 사건에서 약 40만 명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라브라시의 인구는 6만 1천 명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플로토는 13만 8천입니다. 부에나팍은 8만 2천입니다. 남이라라는 5천만, 위티어는 8만 명, 다섯 개 도시 다 합해도 40만 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날 마주치고 보는 이 모든 사람이 갑자기 다 죽었다. 이걸 얼마나 큰 재난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재난은 누구에게나 임하고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 샌 앤드리아 그 지층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건이 오게 되면 어느 날 우리는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는 지진대인데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지진이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한 설령 그러한 고통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우리가 평화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냥 말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신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주님,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엎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모든 주권을 다 잡았을 때, 그래서 하루아침에 도망가면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자기의 이름 목숨이 위태하는 그 순간에 환난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소원대로 그 반란을 다 평정시키고 다시 주권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고라 자손이 쓴 시편 44편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커다란 재난이 왔어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또 후대 시대 헬라의 그 문화권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애나 지금이나 전쟁에 이기고 그 승리자가 쳐들어오면 그 당한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막 마치 그 도살할 양같이 종일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이 고라 자손이 깨달았던 것, 지금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다 죽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는 것이냐?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때때로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불은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 이퀄 고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불로 연단한 금같이, 또 잠언서에 보면 일곱 번 단련한 정금과 같이, 금을 갖다가 불에 일곱 번 정제해가지고 그 뜨거운 불에 녹여서 모든 찌끄러기가 다 사라지고 순금만, 정금만 나오듯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과 같은 시험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고난을 다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그 평소의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버렸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은 불로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니엘서 3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상하게도 세 사람을 던졌는데 갑자기 네 사람이 불 속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뜨거운 불꽃 속에서도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불로서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세기 후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의 풀물불 속으로 우리의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하신 우리의 주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믿음을 지키며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우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함께하는 주님을 깨달은 이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23절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는 2층 층대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놓고 바울은 혼자 고독하게 자기를 변론해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예수의 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율법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하려고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율법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 보면 성당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의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7일 동안 결례의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얻어맞았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체포해가지고 또 막 그 죄가 무엇인지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변론하게 하고 그 다음날 또 유대인 공원에 공유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지식인들과 함께 율법의 논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울은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그 혼자 하는 가운데 그 이틀이 지나가고 그리고 또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때 그때에 우리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영어 성경에 보면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시고 바울 곁에 섰습니다.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외롭고 혼자서 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싸웠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상시에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열 번도 읽고 평생 동안 100번, 1000번을 읽어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돼요. 바울과 같은 입장에 한번 처해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공의에 섰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진리 논쟁을 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방어해야 할 때 그때 성경 볼 시간 없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막 수많은 사람이 막 방해하고 막 죽일 듯이 막 비판해 올 때 혼자 막 머릿속 굴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막 성령을 의탁하면서 즉각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 읽어야 되고요.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이 위급할 때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다. 평소에 읽은 말씀과 평소에 기도한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바울이 혼자 고독하게 주의 복음을 변론할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내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바울의 이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기도할 때 내 주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오 하나님, 지금 우리 참으로 어렵게 이 평화장로길을 이끌어가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겠군요. 우리 가까이 계시겠군요. 담대하라, 용기를 내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꽉꽉 찰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그 놀라운 함께하심을 임재를 깨닫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회개합시다.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를 변론할 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메섹 길에 가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고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그리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깜짝 놀랐죠. 바울이 지금 핍박한 것은 단순히 사람이었어요. 그냥 오늘날로 치자면 바로 여러분을 이 평화장로에 나오는 여러분을 막 핍박했어요.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이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그 사람은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핍박을 받는 교회의 멤버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믿는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시도는 예수님을 갖다가 막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그 설교를 할 때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주님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제가 그 충성스러운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제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회개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괜찮아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크게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쓰려고 그렇게 했던 거야. 너는 다시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지은 죄를 간절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 때 그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집에 가서 그 신문을 받을 때 그 집의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목숨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달기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주님, 제 목숨이 두려워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의 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양심이 찔려서 주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상처입은 주님을 부인해서 양심이 찔린 그 베드로에게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도록 하라 두 번째 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도의 그 직분을 주시고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 너는 내가 맡기는 나의 양을 죽도록 충성하며 잘 치도록 하라라는 이 놀라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못 박혀 죽을 수가 있겠소 나를 거꾸로 못 박혀 죽이시오 해가지고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순교의 단계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바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는 바울의 경우에 혼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많은 대적과 싸울 때 실상은 그 사람이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 관점에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냥 말씀도 막 들어가고 막 교회도 막 신나겠죠.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 괴롭고 힘들 때 바울이 혼자서 그 수만 명의 대적자들과 그들과 싸우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진리를 변호하고 그리고 부활 논쟁, 신앙 논쟁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 그 밤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가까이 하시며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혼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정말 조건이 환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혼자인 것 같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그에게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은 You must witness. 너는 반드시 must 로마에도 가야 한다. 이 말은 내가 너로 가게 하고 너는 수동적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네 목숨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가까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용기를 얻은 바울은 그 다음 장에서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산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목숨 중에 아무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먹을 거 먹으시고 그리고 그 섬에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도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로마까지 담대히 함께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였음을 그 임재를 내 가슴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홀로 주님의 일을 낙심하지 말고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충성스러운 그 종의 비유에서 종들을 칭찬할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했어요. 그들은 나아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리고 주님께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네가 큰 교회에서 수만 명을 다스리면서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평화장로교회 작은 곳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일한 곳에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 그래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작은 교회 내가 너희의 눈물을 나누라, 너희의 수고를 나누라, 너희의 충성을 나누라. 오직 칭찬만 주어진 교회. 우리 주님은 홀로 정말 그 사람의 도움 없이 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바보도 행복한 날에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풍성함에 복이 넘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갈 때 누구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교회에서 섬기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어려움에 처한 때 정말 내 영혼을 삼킬 듯이 고통이 나에게 밀려올 때, 그러한 때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밤에 찬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신앙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찬양하는 신앙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가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나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장하는 분임을 믿는 자만이 그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병든 침상에서, 남편의 무덤 옆에서, 전쟁의 참혹한 현실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My Advocator, 나의 변호사로 둔 사람, 나의 목자로 둔 사람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행 중에 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개의 차가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사모님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 보니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이 어머니는 자식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괴롭고 힘든 폐허와 같은 그와 같은 생을 살다가 그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여 주신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용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달란트를 부어받았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비로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을 위로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할 때 그들에게 진정 위로를 받고 그들도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이분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이 커다란 슬픔의 비극 때문에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폐인이 되게 하지 마세요. 슬픔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좋은 약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시 슬픔이 있는 것이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이와 같은 용기를 받은, 이와 같은 권면과 이와 같은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고 주의 복음을 용기 있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와 같은 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님의 발자국과 자기의 발자국이 나란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기뻤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였군요. 내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쭉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발자국 하나가 딱 끊어졌어요. 어? 이때가 어느 때지? 하고 자기 인생을 잘 되살펴 보았더니 자기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보내던 그 고통의 시절에 정작 주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그때 가장 괴롭고 힘든 때였는데 왜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떠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한 번도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그 시절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은 그것은 내 발자국이었단다. 내가 너를 업고 갔던 거야. 그때 너는 내 등에 있었단다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바울이 정말 혼자서 그 수많은 대적과 싸우면서 그들에게 얻어맞고 체포되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비난을 받고 그리고 지친 몸으로 감옥에 홀로 떨어져서 그날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바울의 바로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까지 가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괴롭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갈 때입니다. 그 주님을 항상 곁에서 느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